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는데, 자, 오늘부터 역대기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대기 상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유사함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사울에서 이제 시드기야에 이르는 기간에 어떤 그 일어났던 그런 동일한 역사들이 역사적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가 열왕기서의 중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랍의 번역자들은 역대기서를 생략된 사실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저는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에는 다른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생략되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실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역대기는 율법의 반복 또는 요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어찌 보면 널리 전하고 또다시 부분적으로 돌아와서는 상세히 다루어 나가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후대학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망원경을 가지고 경치를 훑어보다가 특정 부분을 택해서는 현미경을 밑에 놓고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역대상하는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이런 부분 속에서 역대기의 어떤 그 특징들, 독특함들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도 율법이 반복되는 그 어떤 그 요약들을 이제 쭉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을 유대에서 이방인 가운데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리고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는 것, 2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민족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확장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역대기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대기에서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에서 다루었던 사실들을 어찌 보면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강조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역대상의 강조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왕조가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은 사실상 무시되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북왕국 왕들은 뭐 관심도 없고요. 이제 남유다 왕들이 어떠한가. 그러나 또 다윗의 죄는 또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온전히 잊으시고 다시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이 성경의 저자들도 잊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왕권의 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면, 그러나 역대기서는 제단의 관점에서 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부분은 그 부분마다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역대기서는 아시다시피 열왕기서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인간의 관점을 보여준다면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아마도 에스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체나 표현에 있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와 아주 유사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쓰여진 것은 분명합니다. 역대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을 것인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도 아마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스라 저작을 말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아시면서 역대기를 들어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9장까지가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러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구절이 되는 것이니까요. 역대상은 그러니까 역대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야벳은 우리의 조상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가 창세기의 처음 8장에서 볼 수 있는 이름들인데요. 족보를 읽어가면서 창세기의 내용과 사용된 그 내용과 그 동일한 비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버림받은 계통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족보가 언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보면 먼저 야벳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은 함의 아들들 끝으로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겁니다. 오직 셈의 가계만이 계속되어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아브라함의 번영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구드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끝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에는 에서의 후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계가 이르는 데 있어서는 이삭의 다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장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어서 9장까지 계속이 되었는데 15절에 보면 이새의 후손이 나타나고 있죠. 이새의 아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가계를 또 쭉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다윗의 가족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다윗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그 아들들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들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이 시므아와 소밥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 언제 들어보셨어요? 솔로몬은 알겠는데 나단 또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솔로몬을 통한 가계보다는 나단을 통한 가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단을 통하여 그 조상을 추적하고 요셉의 족보는 솔로몬을 통하여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주 예수님이 솔로몬에서 다윗의 보좌에까지 그의 합법적인 칭호를 얻으신 사실과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에서 다윗의 보좌를 통하여 그 칭호를 얻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조상 가운데 여고니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를 고니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레위기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리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메시아에게 이르는 가계 가운데 지름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주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은 그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고요. 4장에서는 갈렙과 셀라를 통한 유다의 후손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보면서 4장까지를 쭉 살펴보았어요. 5장에 이르러서는 루벤 지파를 포로로 잡아갈 때까지를 추적하고 있는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이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보면 루벤이 상실한 장자권이 유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다가 어겼으므로 다스리는 자가 유다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이기었으므로 다스리는 자가 유다에게서 나왔다는 것인데 갓지파의 그러니까 갓지파와 이 므낫세지파 그리고 보시면은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6장에서는 레위지파의 그 대제사장의 가족들이죠. 레위지파는 게르손, 고앗 그리고 무라리 이런 아들들을 통해서 이 레위지파가 소개되고 있고요. 7장에 가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지파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8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9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9장 그 1절에서 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보게 됩니다. 9장 1절 봐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보들의 그 성전이 열거되고 있고요. 그들은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족보들은 보존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족보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족보가 보존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를 틀림없이 확인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요.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은 합법적인 왕위에 대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은 다윗의 왕위에 대한 혈통적 칭호를 얻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하여 어떠한 공격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족보는 정확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족보입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뭐 완전히 부서지게 되고 그 족보도 파괴된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족보가 포로까지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 중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아마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으며 그가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없으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마지막 가계를 이루셨어요. 오직 두 개의 가계뿐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가계인데 아담의 가계는 잊혀진 가계죠.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주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분리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가계에 속해 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선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전망은 그러므로 이게 뭐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주 흐린 것입니다. 흐린 날씨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을 대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1의 인간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새로운 가계 안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족보는 영으로 나신 자에게 곧 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를 신뢰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며 성령께서 그분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아담의 가계에 속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가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당신께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을 단순히 존재나 술과 알코올 속에 파묻혀 지내는 요행 이상의 것으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요행은 결국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그분의 면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9장의 나머지 부분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2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레위 지파 소속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즉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 곧 레위인들이었다는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론의 가게도 제사장으로 봉사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느디님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은 종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마도 노예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노예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시대의 형편으로 볼 때 아마 그 종족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기부온 사람들이 이와 같이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했어요. 성전을 청소하고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 본장에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은 이제 33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걸 레위 사람들이 인도하는 노래와 음악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스라엘의 음악은 아주 높은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음악에 아주 흥미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인으로 불리며 대부분 시편들이 그의 손에 그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9장은 사울의 가게의 족보로서 끝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의 족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상 강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